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남쪽에 와가지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작품들도 쓰고 하면서
지난 2006년 겨울 서울에 정착한 도명학 씨는 한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지난해에는 남한의 이제 국제 팬클럽의 이제 망명 북한 작가 센터 거기 속해서 글을 쓰고 있다가 작년엔 또 한국 소설가 협회에도 또 등단을 했어요.
고향 량강도 해산에서는 글 한 번 잘못 써 보위부 감옥살이를 해야 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감시자들의 눈길은 언제나 벗어나고 싶었던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작가를 했든 뭐 했든 나는 늘 단역이고 노예고 죽을 때까지 주역은 김정은 혼자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다 정해졌습니다.
세 딸과 아내를 뒤로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탈북자들을 한국까지 데려다 준다는 브로커를 만나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소나무에 나무 파란 소나무에 눈 금방 내려가지고 눈을 다 입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지 내 마음과 똑같이 생긴 그런 나무고 풍경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조국 땅이구나. 정말
그렇게 시작된 좌충우돌 한국 생활. 새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이 마트라는 게 상점인지 아울렛이라는 게 이게 상점인지 모르게 백화점만 그 알아들을 얘기지 슈퍼 뭐 이게 다 이런 상점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조선말을 쓰지만 알아듣지 못할 말이 투성이었고 집안 청소를 하러 빗자루를 사러 나갔다가 못 사고 들어왔던 일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 자본주의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집을 하나 지어도 그저 짓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들의 이게 심리를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상의 자유를 찾아 나온 탈북자 도명학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북에서 살아갈 때는 그쪽 생활에 그쪽 문화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목적의식이 없단 말이죠.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으니까 거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사는 대로 살아보다 보니까 그냥 북한 문화의 몸에 배는 그런 삶을 살은 거고 근데 남쪽에 와서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돼가는 대로 살자면 다시 북한에서 사는 것만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죽을 때 되게? 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와서 살아가려면 목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죠.
한국 사회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생겼습니다. 북쪽에서처럼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사라지는 세상. 새 땅에서의 새 삶을 제대로 살아보려면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했습니다.
남쪽하고 북쪽은 어떻게 다를까? 이 다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여기를 적응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문화에 접근하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죠. 여기 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뭐 나이 한 40, 50 될 때까지 하면 이건 그냥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흘러오면서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는 의식적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남쪽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8년이라는 기간이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목표의식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명학 씨가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던 이유는 하루라도 생각의 자유, 글 쓰는 자유를 갖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요. 이렇게 될 거는 생각 못해. 그때 나오자마자 그냥 글 써야지. 글 써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게 글 책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는데 왔으니까 책 내서 이거 책을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에 딱 나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선 글 쓰는 것부터 다른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자유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북쪽과는 너무나 다른 남쪽의 환경 때문에 한동안 글 한 줄 쓰지 못하는 당황스러움이 이어졌습니다.
필기 도구가 달라요. 손으로 손글씨를 안 써요. 지금도 북한의 작가들은 펜으로 이렇게 만년필이나 펜, 볼펜으로 이렇게 쓰지만은 와보니까 이게 컴퓨터로 쓰는 거예요. 키보드로 이렇게. 그것부터 우선, 야.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글을 쓰냐? 여기에 신경이 가면 글이 생각이 나냐? 이 손가락에, 손가락 놀리는데. 야, 저거 타사로 쳐서 글을 쓴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를 그 하나원에서도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야, 난 이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독수리로 이렇게 손가락을 뚜껑. 그것도 틀리게 치는데, 보면서 하나 치면 보고, 하나 치면 보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장편소설을 쓰겠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만리 같은데, 한 글자 한 글자 찍어내는 일이 구만리 같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사회복지관에서 그 진행하는 컴퓨터 반에 그 2개월 동안 다녔어요. 2개월 동안 다니면 뭐합니까? 손가락이 말을 들어요, 그게. 나이 젊은 사람들은 금방 이 타자라 들어오는데. 근데 이거는 다른 걸 배우긴 거는 우선 타자가 돼야 진도를 따라가죠. 선생님이 이런 걸 입력을 하세요 하면 그거 입력하는 사람이 다음 과목 지나가는데 두 달 동안 앉아서 컴퓨터랑 이렇구나 맛이나 보다가 그냥 나왔을 뿐이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오기로 배운 거예요.
뚜걱뚜걱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속도도 느리고 배워도 또 잊어버리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며칠이고 똑같은 연습을 하다 보니 속에서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켠으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그 괘씸한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한심하게도 생각되면서 야, 이런 걸 다 글 쓰는 세상에서 컴퓨터로 글 쓰는 세상에서 내가 이게 펜을 들고 이게 우물쭈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냐? 내가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한심하게 만들어 놓다니 세상은 이렇게 달라졌는데 야, 저 김정일 정권 너무하다 사람 다 바보 만들어놨구나. 야, 이건 민족 앞에 죄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 작가 도명학 씨의 한국 작가 도전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그저 술술 써내려갔을 수필 한 편이 남쪽 작가들 하는 식으로 따르다 보니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무슨 에세이를 어디서 한번 써달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컴퓨터를 썼는데 컴퓨터를 써줘야 말이죠.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종이다가 써가지고 그걸 보면서 타자를 쳤는데 그 에세이 길지도 않고 원고지로 뭐 한 20매 정도나 뭐 되는 그런 건데 20매 정도 될까 말까 한 건데 그걸 글쎄 타자를 치는 게 5시간을 걸렸어요. 그거를 타자 보고 타자만 치는 게 하나 치고 그래가지고 아, 참 그때 그랬던 일 생각하면 그래서 이, 내가 이 정도인데 여기 와서 글을 써서는 벌어는 못 먹는다.
북한과 남한은 문학적 소양과 가치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북에서 시를 썼으니 남쪽에서도 시인이 돼볼까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남한 작가들의 시 작품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 큰 벽을 느꼈습니다.
와서 보면 시를 모델을 잡는 게 사람이 그러잖아요. 무슨 신춘문예 공모상을 탔다거나 무슨 문학상을 탔다거나 이런 시들을 많이 봐야 남쪽의 대표적인 시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들을 전부 가져다 봤어요. 이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거는 무슨 시가 이렇게 이거 쓴 사람이나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지 이거 보는 사람은 이거 야, 이걸 알아보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시를 그렇게 난해하게 쓰더라고요.
한번 읽어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운 남쪽의 시.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과 경외심 외에 다른 것을 썼다가는 목숨줄이 오가는 북쪽의 시. 북쪽의 작가이기를 거부했던 도명학 씨는 한동안 시 쓰는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에 적응하고픈 생각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인간적인 이런 서정시를, 생활적인 서정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활을 담은 그런 서정시를 써야 되는데 그 시들이 대수령 찬양, 체제 선전, 충실성 고치, 뭐 다 이런 걸 쓰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시가 재미없어서 안 보거든요. 이해는 되죠. 보면 금방 이해는 되죠. 보는 중시 참 문맥도 잘 되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시가 이렇게 난해해서 시가 외면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외면받는 거예요. 남쪽 얘기는 분명히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쓰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유로 대중과의 거리가 멀어진 남북한의 시와 문학. 안타까움과 씁쓸한 기분 속에서 도명학 씨는 뭔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쓰면 뭐래요?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이유는 다르지만 남과 북에서 시는 다 피해를 보는구나. 이게 이런 걸 해서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앞으로 동일시대 작가들이 해야 될 문제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추상파 미술 같은 난해한 그림들도 도명학 씨가 이해해야 하는 자본주의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야, 저게 어떻게 저게 명화할까? 어찌 보면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이 업딘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개 같기도 하고 염소 같기도 하고 이게 뭔지 모르는 이런 걸 그려놓고서 그게 또 대단히 명한 거예요.
뒤집어서 보고 돌아서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림에 그 엄청난 가치를 매겨놓은 자본주의 세상의 문화인들. 자신이 북한식 사고여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묻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도 볼 줄을 알아야 되고 그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그림도 그걸 볼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배우기는 사실 싫어요. 싫은데 그냥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묻고 내요.
시간을 내 수많은 전시회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을 만나 그 그림의 가치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그림을 볼 줄을 모른다고 해서 볼? 그 뭐 이게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지만은 통일을 생각하면 제가 그거를 좀 알아야 이제 통일된 다음에 북쪽 사람들한테다가 이게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는 날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통일시대의 문화인이 되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소한 북쪽 그 미술가들한테라도 내가 나는 그릴 줄은 모르지만 평가는 잘합니다 이렇게 하고 좀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 북한 미술가들은 대번에 이해만 하면 자기들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그림 조금만 연습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이거 그림 그리던 미술가들이기 때문에 금방 따라설 게 아니에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작가 도명학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